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사람은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을 통해 이해하고 대처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석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웃을 때 어떤 때는 이것이 나를 환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웃음이 나를 비웃는 것이구나 거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행동이라도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이라는 상황을 만납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몰려올 때에 이 위기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는가?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예언은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 때문에 겪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근처 이웃나라로서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종종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이라는 족속이 큰 포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에돔과 이스라엘이 근원적으로 형제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였기 때문에 형제로부터 시작되었고 실제로 그래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가서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좀 내달라고 했을 때 에돔 족속이 길 내주기를 거부하게 되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늘 티격태격 작은 분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에돔과의 관계가 완전한 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11절에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재물을 빼앗아가던 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12절에 재앙의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때를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에 수많은 포로들이 포로지에 잡혀가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역사 속에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데 에돔은 그 가운데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같은 에돔이 12절에 보면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형제와 같은 에돔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와서 크게 웃었고 망하고 쓰러져가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크게 웃었고 13절에 보면 팔려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산을 와서 탈취해가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도망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을 뒤쫓아가서 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일을 동참했던 것입니다. 약해서 쓰러진 자에게 긍휼을 보이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더 괴롭히고 뒤통수를 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부당한 핍박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화내시고 벌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각이 단순히 상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찾아올 때 이렇게 고난을 해석합니다. 한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지만 그 이후로 그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나오느냐? 그 이전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란 말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가혹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 같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당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연결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혹독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혹독한 마음일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게 핍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고난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상황을 당하고 이렇게 무자비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나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내가 이렇게 부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오바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오바댜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분노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 속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부모가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그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해결하는 그 해결사의 모습, 그게 오늘 오바댜서에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죽을 것 같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공격당할 때,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옆에 와 계시고 계십니다.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도 가혹한 분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도 나에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오바댜서의 결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날 벌하시고 멸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벌하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시고 나의 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등지고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도 똑같이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 계심을 나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옆에 와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업이 흔들리고 나의 모든 거래처가 막혔다 할지라도, 직장에서의 승진이 좌절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돕는 분이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해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바자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바자서의 결론이 되는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과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새문안교회를 지금까지 137년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문안교회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맡겨진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교회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민이 다툼과 분쟁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